이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간 저에게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중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다 끝내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정재 권사님이 왜 얼굴이 그렇게 붉고 빨개 갖고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참 부끄럽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섭니다. 사실은. 네. 렘넌트들한테 매주 설교를 하죠. 매주 그런데. 그들한테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감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또한 같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뭐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말을 잘못하면 안 되겠죠.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해야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현장에 바로 뛰어들어가야 할 중직자들이시고 또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 얘기를 하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원고 외에는 얘기 안 하려고 네, 원고에서만 얘기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순간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가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증인되게 하시겠다라는 증인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세 가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나오기 전에 이미 창세기 11장 끝쪽이죠. 15절 이후에 보면 데라가 이미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950세를 살고 향수했다고 나옵니다. 죽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 950년을 살고 죽은 애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할 일이 없어서 제가 한번 일일이 다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그래서 누구 죽고 누구 죽고 누구 죽고 누구 죽고 누구 죽고 해서 결국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원하시면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심심해서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장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아들 셈에게 분명하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셈이 그러고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장자들에게 계속 언약을 전달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데라의 장손이 누구냐 하면 하란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하란이 장손입니다. 아무래도 셈이 500년을 살았습니다. 500년을 살았는데 이것도 제가 따져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셈의 나이가 400년이었습니다. 그럼 그 뒤로 100년을 더 살았다라는 얘기. 아니, 그 전에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낳을 때 그러니까 셈도 죽었다라는 그런 이제 통계가 그러니까 대충 이제 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전승에는 장자에게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이 죽기 전에 하란에게 마지막으로 전달을 한 거죠. 그 이제 이름도 제가 좀 이렇게 또 심심해서 또 알아봤는데 하라는 뜻이 뭐냐면 갈급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대라는 무슨 뜻이냐면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대라의 아버지이며 대라의 아들 이름이 하몰입니다. 하몰. 하몰의 이름은 코웃음. 칠시 비웃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우선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데라는 이미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갈급한 상태예요. 장자예요. 장자에게 지금 언약을 계속 전달하니까 하란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위까지는 코웃음 친 겁니다. 코웃음 친 겁니다. 아,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 유대... 여기 이제 데라의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나오는데 유대 전승에 보면 데라는 갈대아 땅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란이 갈대아 땅에서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근데 왜 죽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하란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우상 나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우상 부셔야죠. 형상 우상을 다 가서 부신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아버지는 우상 만들고 아들은 부시고 다니고 야 계속 부셔. 그거 부시면 내가 또 만드니까 돈 되겠지. 근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환장하는 거죠. 뭐냐 니네 지금 짜고 지금 고수 덮치는 거냐? 어? 누구는 부시고 또 만들고 누구는 부시고 또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하란에게 야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너 왜 저렇게 다녀? 감히 우리가 모시는 신을 건드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하란을 갈대아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데라의 입장에서는 어땠냐면요. 이거 장사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기는 장사가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 족족이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란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평상 우상 다 부시고 다니고 아버지가 만든 거에 대해서 아버지 그거 우상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막 주장하고 다니는데 이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죽은 거예요. 셈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노아가 셈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느냐? 분명하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게 분명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셈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언약적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왜? 뭐가 더 중요하니까? 물질 중심이잖아요. 성공 중심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내 중심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죽으니까 상처가 되겠죠. 아, 내가 언약 속에서 살지 않으니까 내가 그 안에서 살지 않아서 아, 자식도 죽이는구나. 아, 내가 이래가지고 그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갈대아 땅을 떠납니다. 갈대아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사는 아주 척박한 땅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명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나와서 막 가다가 어디에 머뭅니까? 하란이란 땅에 머뭅니다. 이상하게 아들하고 이름이 같죠? 근데 거기는 가나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길 속에 있는 곳입니다. 가다가 아들이 그리워서 아들의 이름 따라간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이 따라서 그렇게 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데라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아까 둘째 아들의 이름은 콧 웃음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데라가 나올 때 아브람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나왔냐면 롯을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사라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둘째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있었는데 그 둘째는 안 따라간 거예요. 왜? 콧 웃음친 거죠. 그냥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사는 게 낫지. 또 이 자식을 놓고 가려니 또 마음이 얼마나 또 상처가 됩니까? 아, 그걸 여기다 놓고 가서 제가 잘 살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우리 증인으로서의 전도자, 우리들은 12가지의 각인된 나를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건 계속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나왔는데도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데라에게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실감으로 딱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우리 증인으로서의 전도자들은 이 순간부터 상처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눅드는 것 자체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은 엄청나게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해도 됩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한다고 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잠언서 16장 9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계획하는 것이 복음하고 맞다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분명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라가 버리지 못합니다. 데라가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엔 아들인 아브라함도 똑같이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조카 롯을 왜 데리고 나갈까요?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물려주려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롯은 하란의 아들입니다. 하란이 장자예요. 그럼 장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있고 그거는 그 가문의 계통을 계속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막내가 장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데리고 왔어요. 왜? 연민 때문에. 그거 데리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재산이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막, 갈대아우르 땅에서 지금 나오면서 모든 거 하는데 겨우 아내하고 아버지는 중간에 죽고 아내하고 자기하고 롯, 이렇게 세 명뿐인데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면서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언약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렇게 데리고 나온 롯과 대립하게 됩니다. 대립한 결과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롯이라는 뜻도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가리우다라는 뜻입니다. 가리워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모래와 같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미디안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줬는데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과 그리고 새신자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히 증인 전도자인 우리는 정말 증인이기 때문에 또 중직자이기 때문에 이 상처와 주눅드는 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린다, 버리자라고 해서 버려지는 겁니까? 아닌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답도 알고 있습니다. 답을 모르면 괜찮은데 이미 우린 답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루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근거로 주어진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응? 다메섹 사람이나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끌고 나갑니다.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응?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내 후손들을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 강제로라도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갈 때는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때로는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누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가까이 오니까 그 땅에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가나안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 변방에 어디 조그만데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냥 거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도 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잘 못합니다. 분명하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권능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합니다. 왜 누리지 못합니까? 사단이 성령의 권능만을 자꾸 놓치게 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동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천사가 수종됩니다. 그러면 가장 무너지는 게 누구냐? 사단이 무너집니다.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꺾입니다. 자신이 무너질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응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냅두고 어차피 구원받는 건 구원받은 거니까. 대신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은 놓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만 모르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왜 없지? 왜 안 되지? 뭐지? 그러면 천사가 우리의 앞서서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죠. 내가 앞서서 하니까 천사가 먼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내가 앞선 것이 결국에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사단은 우리와 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랑 싸워야 되는 존재라면 창세기 3장에 야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냐? 그러지 않고 그냥 칼 들고선 아담과 하와 막 때려 죽이고, 야, 우리가,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정복했다. 짓밟았다. 그래야죠. 그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고, 그들은 심부름하는 존재로 존재였다가 타락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건들 수가 없으니까 하는 짓이 뭡니까? 속이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자꾸 거짓된 것으로 속입니다. 성령이 있어? 없어. 성령의 내주? 에이, 무슨 말이야.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이 사탕발림에 모든 인류가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에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뭘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한다? 뭘 기대합니까? 기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소원 들어달라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을 가지고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1장 8절, 결국에 끝에 증인으로 서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미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냐? 미래의 여정을 놓고, 미래의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 먼저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내가 먼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희미한데, 내가 불분명한데 누구에게 정확한 것을, 올바른 것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나의 이 연약함,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이 부족하고 연약함은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맞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먼저 매일 구원의 감사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진정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가? 지난 휴일날 말씀드렸나요? 우리 렘넌트 5살짜리가 엄마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앉아서 엄마 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쉬워 그랬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대요. 막 그러면서 막 너무 황당하잖아요. 앞에서 운전을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쉬워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복받쳐 우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때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어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가 계속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도 하지 뭐. 그런데 그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또 그 오빠라는 렘넌트가 하는 말이, 엄마 쟤는 나도 모태 렘넌트고 쟤도 모태 렘넌트인데 엄마 쟤는 왜 너무 달라. 정말 부러워.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 환경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기다리질 못하죠. 아, 이렇게 자라가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성장해가고 있구나. 기다리면 됩니다. 복음으로 계속 가르치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 구원의 감사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구원의 감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막 애통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오빠처럼 충격은 받아야죠. 그죠? 매일매일 아, 이 구원의 감사. 아,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구나라는 구원의 감사가 나에게 어때도 충격이라도 돼야죠. 이 구원의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를 말씀의 흐름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 한 주간의 말씀의 흐름을 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단을 통해 한 해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될 흐름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흐름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타질 못합니다. 그리고 인스턴트식으로 먹습니다. 오늘 뭐가 좋대? 아, 오늘은 이게 좋대? 배는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양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인 전도자들, 우리 사역자들은 이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 오늘 강단의 말씀, 아,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원단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이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흐름을 전달을 하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집중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 기독교가 굉장히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문제냐? 저는 설교의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설교를 성공신학을 얘기를 합니다. 번영신학을 얘기를 합니다. 성공할 수 있어. 이러면 잘 될 거야. 이러면 복을 받아. 그런 인스턴트를 자꾸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말씀의 흐름을 못합니다. 그때는 먹죠. 비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근데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져. 계속 요행수만 쌓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교회 나가면 아, 그 지역에서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된대. 한 해, 그리고 한 달, 그리고 한 주간 이 하루의 말씀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할 때 오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에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달해도 학업과 직업, 그것이 내 말,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우이독경입니다. 속에 경 읽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가 터져야, 아, 말씀. 그래, 말씀 앞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은 놓치게 됩니다. 겨우 나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씀으로도 나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온 세계를 살리고 지역 복음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은 놓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집중의 시간이 아침과 저녁에 이루어지고 낮에 확인되어지면 옛것의 각인, 뿌리, 체질되고 틀, 올무, 함정 속에 있었던 것에서 갱신되고 도전되어지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낫는 게 치유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던 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뭐 학자마다 얘기가 좀 다른데 안질에 있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간질에 걸렸었다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면서 훅 쓰러지더니 막 덜덜덜덜 떨고 거품을 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가 뭐 그리스도 뭐 모든 문제 해결이고 에이구 야 네 병이나 고쳐라. 그러겠죠. 이교도에서 온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또 얼마나 또 헐뜯겠습니까? 야, 뭐 그런 사람을 세워. 뭐 그냥 했는데 그냥 침이나 질질 흘리고 그런 걸, 그걸 왜 세워? 바울이 너무 상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좀 이 육체의 가시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팠으면 가시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간,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약한 부분들이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니라. 몸이 고쳐지는 게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쓰러집니다. 여전히 거품 붑니다. 그래도 나는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게 중요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나처럼 이렇게 약하지. 나처럼 이렇게 쓰러지지. 그래도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끝나는 거야. 그게 분명한 치유잖아요. 병 나면 또 갈 건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24, 25, 영원인.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진다면 저보다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한 몇천 배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도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림의 축복이 있을 때 언약의 축복을 넘어서 근원적인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근원적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찾을 것입니다.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이왕이면 짧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많이 안 나옵니다. 세 번째,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아니 그곳에 기근이 생겼네요.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곳이면 옥토 같아야죠. 젖과 꿀이 흘러야죠. 가나안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황폐한 곳입니다. 거기에 또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니까 또 상처가 도집니다. 형이 죽었던 것처럼 혹시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상처가 이제 또 슬슬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누이는 맞죠. 하란의 딸이 사라라고 합니다. 누이는 맞죠. 사촌 누이죠. 그러니까 누이, 넌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서 죽지 않을 거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사라가 이뻐서 그랬을까요?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지금 광야를 막 헤매고 왔습니다. 모래가 막 날리는 그 지역을 헤매고 왔습니다. 씻었겠습니까? 씻지도 않았겠죠. 반면에 애굽 여자들은 얼마나 화장 진하게 하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 뭐 토끼 뭐 이렇게 발로 뭐 이렇게 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참 잔인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토끼 이렇게 발을 요만한 걸 잘라갖고 이렇게 분처럼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화장술이 굉장히 발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애굽 여인들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거기다 막 이런 거 뭐 올리고 액세서리 달고 막 별의별 걸 다 했을 겁니다. 뭔 애굽,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막 이제 막 모래탕 위에서 막 헤매고 와가지고 먼지 툭툭 털고 있는 얼굴, 햇볕을 얼마나 받았을까? 시꺼멓게 타가지고 또 그런 뭐가 이쁘겠습니까? 근데요? 언약 가진 사람은요? 안 칠해도 이뻐요. 네. 애굽인들이 홀딱 반했대요. 어, 야, 이건 특이하게 생겼어. 개성 있네. 이래서 반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애굽인들이, 오, 사례가 딱 들어오니까, 오와. 아, 무슨 할머니인데. 어쨌든 되게 아름다워. 네.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적 자손이면요. 안 칠해도 이쁩니다. 안 발라도 이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뭐 향수 뿌려서 이렇게 내 원래 있는 냄새 죽이고 다른 냄새 이렇게 풍기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뭐 안 발라도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살아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언약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해도 언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했다고 바꾸시는 존재 아닙니다. 사라를 통해서만 누굴 주겠다? 너를 잇는 후대를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 실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그러면 누가 벌 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벌 받는 게 정상이죠. 성경에 누가 벌 받았냐면요. 바로가 벌 받았습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안에 재앙이 들이닥치죠? 그러면 누구 문제입니까? 내가 잘못 들어가서입니까? 내가 언약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안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유, 저게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망했어. 당연한 거죠. 왜? 내가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되어진 사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의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 들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일, 내가 언약적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아유, 저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잘못은 분명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은 누가 당하냐? 바로가 당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야, 얘 건들지 마라. 얘네들 건들지 마라. 그죠?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느니라. 준 거 다 뺏을 수도 있어요. 야, 네가 거짓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취소해. 그리고 내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갈대 우르 땅에서 나올 때 나귀와 뭐 모든 재산을 가지고 막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적대들이 가만 안 뒀겠죠. 그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와,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나오네. 그러면 잡아다가 얼른 노예 삼아버리겠죠. 가나안이 무슨 소리입니까? 어디 애굽이나 모압이나 어느 곳에 노예로 팔려서 거기서 평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전쟁으로 인해서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집에서 거병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를 다 전멸시키고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롯 하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롯하고 살해하고 자기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거병 300명이 생겼겠습니까? 그것도 칼을 잘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바로왕이 준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린 큰 재산을 일구고 나왔다면 그냥 가만히 안 뒀을 겁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결국엔 가나안은 구경도 못하고 노예 생활만 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잡은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하거나 취소하는 분이 아닙니다. 돈 준다고 했다가 에이 됐어 취소 이러지 않습니다. 약속했다가 안 믿어? 그럼 취소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이후에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여기에 내가 실수해서 내려왔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에 다시 처음 있던 곳으로 가서 단을 쌓게 됩니다. 언약을 분명하게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냥 찾으면 되는구나. 기다리면 되는구나.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 후로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살아가 이거하고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긴 했죠. 왜 내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또 해라 그러니까 참 남자 참 문제가 있죠. 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도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 하나님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서 이제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드렸습니다. 이게 내가 이루는 게 아니구나.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후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버릴 것을 진정으로 버리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눅드는 거, 12가지 각인된 것 속에 나오는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근원적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비되어진 겁니다. 이 예비되어진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겠다라는 그 축복 오늘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큰 역사를 준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응답을 준 그 증인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릴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버릴 것들을 버리고 정말 누릴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찾을 것을 분명히 찾아 교회를 세우는 우리 전도자 되게 하시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